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을 보면은 일단 재물이 많은 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지켜온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런 신앙인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걸 보면 청년은 어쨌든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젊은 사람이고 또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을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관심을 두기 마련인데 이 사람이 영생에 이제 마음을 두고 예수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뭐 신앙인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다고는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이제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 이야기를 살펴 들으면서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오해를 한 것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생각을 바로 잡아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청년의 질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청년의 그 생각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십시다. 청년의 질문을 보면은 이 청년은 영생을 선한 일을 해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하게 살아야 천국을 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이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청년은 갈만한 사람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갈만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뭔가 해야 천국 간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당연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지금도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만해야 가고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그 공로로 그 공덕으로 낙원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천국을 간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 증거를 선 날을 행하는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해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이고 원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원칙과 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기준과 원칙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원칙이 지난주일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오늘 이 청년의 질문과 연결해 보면은 어린아이는 선한 일과는 무관한 그런 그 존재거든요. 선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그런 계산이 어린아이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에게는 이건 선한 일이고 이건 선하지 않은 일이고 그런 구분도 아이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냥 삽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놀고 싶으면 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건 선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아닙니다.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짓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선한 일도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 그겁니다. 선한 일도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이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만한 좀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선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가령 지하도를 가다가 엎드려 있는 거인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줍니다.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한 선한 일에 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양로원 가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선한 일에 포함을 시켜놓으십시다. 근데 우리는 그 둘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거인에게 500원 동전 주는 그것보다도 매일매일 양로원 가서 봉사하는 게 거기에 더 가치 있고 거기도 수준 높은 선행이다.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합니다. 구분하는 거죠. 등급을 낳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만한 선은 그냥 뭐 500원 주는 그런 좀 낮은 그런 선보다도 뭐 양로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선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계산 쪽으로 따져보면은 500원 동전 하나 또 주는 것하고 매일 양로원과 봉사하는 것하고 어떻게 그걸 같은 선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같은 선으로 묶어버리면은 그걸 납득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다른 행동인데 수고 다르고 그래서 이 청년도 선에 대한 그런 구분 의식을 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생 얻을 만한 더 수준 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겠죠. 만약에 청년의 그 생각처럼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한 일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은요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 높은 선한 일은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세상이 말한 선한 일을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내가 건강 좋지 못해가지고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한 일을 따로 기준을 딱 세워놓는다면은 이건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불공평한 그런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린아이는 선한 일에 대한 구분도 계산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부모의 보살핌 받으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그런 어린아이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천국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꾸 뭔가를 구분하고 또 계산을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천국 행정의 그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안수받는 걸 못마땅히 하면서 사람들을 나무란 것입니다. 또 구분과 계산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 청년 질문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선한 일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인간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선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자, 여러분은 인간이 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고 여기냐는 거죠. 그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이건 선한 일, 딱 찍어 놓은 걸 내가 실천한다고 해서 내가 선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선한 사람이 되는 척 그렇게 보여질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행동 그렇게 보여도 내 속은, 우리의 속은 항상 악의 본질로 가득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 청년이 몰랐던 게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선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청년이 모른 것입니다. 좀 가치 있는 수준 높은 그런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걸 청년은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왜 선한 일을 하면 선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잘 나오면 신자될 거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잘 다녀라,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못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한다고 해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는 불의한 죄인이라는 그런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가 착한 일에는 참 착하네, 그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는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누군가 선한 일을 하면 야, 참 사람이 선하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 봐주는데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선한 일을 베풀어도 하나님께는 항상 불의한 죄인으로 그렇게 여김받을 뿐이란 얘기죠. 그걸 청년이 모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이 자기를 선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선하게 되고 율법 안에서 자기들 구원도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은 율법으로도 선해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려고 생명에 들어가라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또 던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 나오니까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계명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보면은 이 청년이 계명을 어릴 적부터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적부터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교육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지키는 문제에서만큼은 자신 있는 게 청년의 입장이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한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청년은 야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또 대꾸를 하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말한 걸 보면은 이 청년은 이웃을 돕는 그런 선행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렇게 보면 이 청년은 부자에다가 신앙심이 투철하고 또 선행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만 교회에 모여들면은 그 교회는 금방 커지겠죠. 부자, 신앙심 투철하고 그다음에 선행도 할 수 있는 목사가 원하는 신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신자 교회에 도움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천국에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청년이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더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 청년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는 그것까지 해야 그게 바로 비로소 온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무슨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또 이웃을 사랑했다고 해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는 그 수준까지 나오지를 못한다는 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그냥 그런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심하고 돌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근심하고 돌아간 것이 이 청년이 선택한 마지막의 선택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뭐 그냥 남의 이야기라면은 우리에게 짐이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청년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자신들 이야기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를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청년이 뭐 재물이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도 아마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재물이 적으니까 청년보다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남 주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똑같이 어려운 일이죠. 가진 재물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만 해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전부예요. 나도 전부고. 전부라는 것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전부를 다 팔아서 남 줘버리고 빈털털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를 살아보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간혹 보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이제 그런 사람 이야기를 뭐 들을 수도 있죠. 몇백억 되는 그런 돈도 뭐 사회에 기부했던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전 재산을 기부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겠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전 재산을 기부한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는 안 했어요. 어느 대학, 뭐 사회단체 아니면 장학재단 그걸 만들어가지고 남 도와주고 장학금 도와주고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버린다면은 그것은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무 가치 없이 하루아침 써버리는, 날려버리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야말로 버리는 것이거든요. 평생 모은 재산인데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재산을 기부할 수 있지만은 남 줘버리는, 가난한 사람 줘버리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고생한 모은 재산을 티끌처럼 날려버릴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뭔가 가치있게 써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있게 쓰려고 하니까 대학에 기부하기도 하고 사회단체 기부하기도 하고 또 장학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내 손에서 재물이 떠날지언정 자기의 이름으로 재물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기부한 돈이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생각하면 보람도 되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면 줄 때 그 순간 고맙다 그런 말은 듣겠지만 죽고 난 후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온전히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근심 안 되죠.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근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덤덤한 그 마음 그대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청년은 예수님 말씀 듣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우리도 많나 적으나 재물이 있긴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는 근심도 없이 그냥 덤덤하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 자체를 별로 비중 생각지 않다 그 말입니다. 별로 이 말씀 뭐 그냥 책이고 뭐 나하고 별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별말을 다 해도 끄떡하지 않냐는 그게 우리의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내 인생과 내 삶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얘기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 나는 나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이 있다면은 그건 신자로서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은 여러분이 좀 깊이 많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자세, 말씀과 어떤 관계로 내가 죽게 나오고 있느냐. 그런 점들은요. 여러분이 두고두고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 실제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남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사실 아니죠.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 줘버리면 일단 내 생존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굶어 죽어도 되니까 남 주라 이런 뜻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선한 일을 실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온전해져가지고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의 세상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부터 왜 오십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뭐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묻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이 된다면은 예수 안에서는요 무슨 선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요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일이죠. 예수 안에서는 그냥 길가다 오면 동네 준 것이고 그냥 양을 봉사한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선한 일인가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시니까 영생 길이니까. 그처럼 예수 안에서 뭘 해도 구분이 없고 구분은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천국의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간 것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간 자기 인생을 포기를 못하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재물로 사는 인생을 포기할 뜻이 없는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물었다는 그 얘기는 자기 인생에다가 기존의 인생에다가 영생 하나를 추가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내 인생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그 내 인생에다가 영생을 추가해가지고 좀 더 완벽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청년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돈도 많고 율법 잘 지키고 신앙이는 그런 인생에다가 영생, 천국 이것도 보태가지고 참 완벽한 인생 만들어보겠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의도가 바로 이런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돈으로 사는 내 인생에 복을 추가, 구원을 추가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천국과 예수 믿고 뭐 복받고 살겠다는 그런 것이죠. 자기 인생을 돈과 함께 천국도 얻고 복도 얻는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는 예수가 누구냐? 이건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은 예수를 단지 지혜에 있는 나비 정도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서 내게 필요한 지식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관심도 없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방법만 들으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청년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 이건 모르는 것이죠. 아마 이 청년의 영생을 나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가는 그런 정도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영생 얻을 수 있는 선한 일을 실천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답을 들으면 떠나면 된 것이죠. 그게 청년이 생각했던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영생의 정보를 듣고 들었으면 이제 끝났다 나 떠난다 그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왜 소유를 팔아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걸 뜻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청년이 살아가는 세계는 재물을 힘으로 여기면서 재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그게 기존 세계입니다. 재물이 없어 살 수 없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런데 소유를 팔아라 가니까 근심이 돼버린 것이죠. 아니 재물 돈 없이 어떻게 인생 살아가냐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그 세계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돌아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재물로 사는 돈이 힘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남 주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보화로 갚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재물을 버리면 지금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었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라 그 뜻입니다. 물론 재물은 실제 별말 아니라겠습니다. 그 재물의 의미,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인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영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재물이다 그게입니다. 결국 그 영생에 정말 우리 마음을 두고 있다면, 두고 산다면은 재물은 가치가 하락돼버리고 대신 하늘의 보화가 그만큼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얘기예요. 그게 영생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따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당이고, 기존 사고만 그대로라면 그냥 기존 세계 그대로입니다. 장소만 예배당 옮겼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온 기존 세계, 돈이 힘이 되고, 돈 있으면 안 되는 그 세계에 벗어나서 정말 내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예수님 내게 보화가 되어지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기존 세계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죠. 정말 지금 세상은 돈 없으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돈으로도 안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세상이라는 영생의 나라 그 말입니다. 돈 가지고 영생을 못 산다. 선행 가지고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게 새로운 세계다. 그게 주님의 세계라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세상을 포기를 못하겠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 땅을 그런 세상을 하는 포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것이란 얘기입니다. 설사 예수를 떠난다고 해도 내가 살아오던 세상은 포기를 못하겠다. 결국 이 청년이 끝까지 깨닫지를 못한 것은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이 청년이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자기의 문제가 뭔가를 알았다면은 예수님, 전 도무지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난 재물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냥 떠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영생을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얻으려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주님 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영생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사는 걸 부러워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정말 영생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래야 돼요. 오히려 이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 있을 만큼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는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영생에 내 모든 마음을 두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하늘에 보호합니다. 그게 보이는 거죠. 아, 주님이 내게 보호하였구나.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넘치고 큰 보화였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 영생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없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고 보화예요. 우리가 뭐 돈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돈 없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항상 이런 말 나올 때에 이제 제 생각이 까짓 거 지옥 보내면 하지 뭐 이름만 있어가지고 항상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그걸 원하신다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야말로 내게는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길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를 못합니다. 우리 욕망이 항상 우리 붙들기 때문에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눈에 보이는 걸 포기를 못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영생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절감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으로 그렇게 다가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자꾸 청년의 시각처럼 내 인생에다가 영생을 추가시켜가지고 뭔가 좀 더 나은 인생, 완벽한 인생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도일 경우에는 우리는 예수를 수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화라는 것, 보배라는 것 이걸 보지 않고 여전히 재물이 보배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영생은요 여러분의 기존의 인생에 한 개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영생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는 결국은 이 땅의 것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평강과 복을 누려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맛봐야 될 새로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여러분이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전부란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항상 기존의 세계를 고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가신 그 새로운 길, 그 길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은 이 청년은 영생보다도 포기를 못할 더 귀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재물이었다고 돌아본다면 우리도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의 자세, 마음 상태가 바로 그와 같지 아니한지 우리를 돌아보게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을 포기를 못합니다. 우리 욕망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영생 얻을 자가 못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시고 이런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하늘의 보화가 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는 존귀한 가치 있는 보배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